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5월 18일에 월요일 뉴스통 문을 활짝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주말 다 잘 보내셨죠? 오늘은 한국의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일입니다. 시민들의 손으로 민주화운동을 펼친 바로 그러한 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도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라고 다시금 인정을 받게 된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죠. 자, 이런 뜻깊은 날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통인데요.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지금 북한은 코너에서 현재 북한 소식들도 전해드립니다. 국제문제 전문가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하는 세계의 장도 월요일과 함께 시원하게 열리고요. 월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양정화 기자와 함께하는 문화 관련 소식으로 채워집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와 날씨, 기름값, 금값, 환율도 변함없이 알려드리고요.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함께합니다. 뉴스통은 언제나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갑니다.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에 주재한 유엔인권사무소가 이산가족이 서로 상봉할 수 있도록 남북한 양측이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세계 가정의 날을 맞은 지난 15일 인터넷 소통망을 통해 생존한 이산가족 중 65%는 80대 이상이라며 남북 양측에 이산가족이 상봉 및 연락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의 이산가족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80세에서 89세가 39.59%로 가장 많았고 90세 이상도 25.96%를 차지해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인권단체 휴먼라이트 재단이 다음 달 북한 내부로 정보를 유입하는 새로운 기술을 모색하는 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연대회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고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의 활동 중 하나입니다. 휴먼라이트 재단은 앞서 지난 2014년에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해킹과 마라톤의 톤을 조합한 단어인 해커톤이라는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한 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은 취임 직후인 2017년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달을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문 대통령 외에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국가 주요 요인 등 약 400명이 참석했습니다. 청와대는 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 기념식의 취지라며 특히 5.18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뒤 처음으로 항쟁지인 5.18 민주광장에서 개최된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이란 한국대사관이 이란 정부에 100만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검사 진단 키트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17일 대사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란 파스테르 연구소에 검사기구를 기증하고 이란에 대한 한국의 인도적 지원 의지와 우호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6일 이란에 20만 달러 규모의 유전자 검사기기와 소독 분무기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란 보건부는 17일 정오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1,806명 늘어 12만 198명이 됐다고 집계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8만 명을 넘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17일 오후 누적 확진자는 81,882명이고 사망자는 2,7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완치자는 31,399명입니다. 현재 아프리카 대륙 내 코로나19 치사율은 3.4% 정도로 추산됩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알제르, 마르크 등의 순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아프리카에서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다시 문을 열면서 확진자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리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내년 도쿄올림픽을 안전한 행사로 만들기 위해 국제연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게브리예수스 사무총장은 16일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열리는 올림픽이 안전한 국제 행사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제사회가 연대하다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도쿄가 코로나19에 승리한 인류가 모이는 장소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중국 지린성의 일부 지역이 봉쇄된 가운데 17일 하루 동안 중국에서 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로 공식 통계에 넣지 않은 무증상 감염자는 이날 18명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2,954명이 됐습니다. 누적 사망자와 완치자는 각각 4,634명과 78,238명이며 현재 82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김민수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곧 네. 등교를 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등교를 하게 되다 보니까 또 북한은 어떤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네. 첫 소식이 관련된 소식이죠?
네, 북한도 코로나 때문에 순차적으로 지금 개학을 하고 있는데 네. 우선 지난달 17일에 대학생들 그리고 고등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우리 고3 정도 되는데 먼저 개학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나머지 학생들도 개학 일정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6월 1일부터 개학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은 이제 지난 15일 북한 내부 소식통이 데일리 NK에 전해온 소식인데 나머지 학년이라고 하면 그 유치원, 타가서 아이들을 포함해서 네. 나머지 학년들이 이제 다음 달 1일에 개학을 하는 걸 결정이 됐고 다만 원래 방학이 오는 20일까지거든요. 네. 한 열흘 뒤에 개학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단 한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네. 오는 20일부터 등교를 하고 나머지 네. 학년들이 순차 등교할 예정이거든요.
네.
조금 어떻게 보면 한국이랑 조금 비슷한 시기에 개학을 하는데 네. 개학까지 열흘 정도의 기간을 준 이유가 어떤 건가요?
일단 네. 그 개학 준비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식통이 파악한 바로는 새 학년들 교과서나 학용품을 배급을 하고 그리고 교실과 자리 배정, 시간표 공지, 그리고 학급별로 뭐 미화 사업, 위생 사업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막 입학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급 단위별로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담임교사 면담도 하고 등록 사업도 네. 하고 그리고 또 학교 적응을 위한 시설물 안내 뭐 이런 일정들이 좀 있다고 하네요.
한국에서도 개학 앞두고 학부모들 네. 걱정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데 북한 학부모들은 어떤지 궁금해지는데요.
부모님 마음은 다 똑같은가 봐요. 지금 네. 이제 개학 지침이 내려오니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자식들이 학교에 가서 혹시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에서 지금 코로나가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개학을 이 정도로 미뤄왔다는 걸 보면
네.
전염병이 이미 국내에 들어왔고 퍼졌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얘들을 학교에 보내도 될까? 그리고 어떤 집 아이가 전염병에 걸렸을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하면서 걱정이 많다고 하고
네.
유치원 학부형의 경우는 일단 그 국가에서 그 의무 교육을 하는 게 5살 낮은 밤부터는 의무 교육이 아니고 6살부터 네. 의무 교육이거든요.
네.
북한에서는 이 5살 가면 낮은 반이고 6살은 높은 반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래서 아예 유치원을 5살 때 안 보내고 내년에 6살이 되면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따로 공부를 시킬 생각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궁금한 게요.
네.
개학이 늦어지는 동안 북한 학생들은 공부를 어떻게 했나요?
지금 북한이 개학이 한 네 차례, 다섯 차례 학년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개학이 좀 늦춰졌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처럼 지금 학교 가지 못하니까 학습 문제가 나섰는데 일단 예습 복습 했고 집에서 그리고 북한 당국에서는 특별히 뭐 교육 지침이 내려온 건 아니고 학생들에게 3대 네. 장군,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혁명 역사를 암기하라.
아,
이 지시만 네. 좀 특별히 내렸고 다른 과목이나 학습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양 사업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에서도 빈부격차가 좀 나오는 게요.
네.
돈이 있는 집에서는 한 달에 한 15에서 한 $20 정도를 주고 가정교사를 고용을 해서
네.
방학기간 동안 이 자식들 개인 과외를 시켜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당국에서는 이게 이제 과외가 그 자본주의 싹이 있다 튼다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부모들이 지금 적당히 눈치를 봐가면서 계속 진행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한국이나 북한이나 교육열은 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이번 소식은 그 북한 군대 관련 소식인데요.
네.
북한 당국이 최근에 IT, 그러니까 정보기술 관련 인재들을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전략군 사령부, 그러니까 뭐 탄도미사일 같은 거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부대인데 이 지휘부에 대거 입대시키는 조치를 단행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그 기술 참모라는 직책과 함께 바로 이 군사 그 칭호를 상위를 달아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위보다는 한 단계 낮은 북한 군만의 군사 칭호인데
네.
한 번에 장교급을 준 겁니다.
네.
이 움직임은 김정국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에 그 당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를 했을 때 새로운 무기의 실전 배치를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를 위해서 정보 기술 인재들을 대거 입대시킨 걸로 분석이 되고요. 이 소식은 북한군 내부 소식 통이 15일 데일리 NK에 전해온 소식인데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력 최고 사령관 김정은 위원장이겠죠.
네.
방침으로 중앙기술대학 졸업생 중 우수한 인재들이 각 군 지휘부 32, 35소에 들어가게 됐고 지난 10일에 각 군 행정 간부부에서 방침 입대 대상자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입대하는 대상자들이고 이들을 지휘부에 배치하게 된 것이라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 이 32, 35호소가 어떤 곳인가요?
이 각 부대의 어떤 작전 종합 상황이나 전술 방안 체계, 그리고 일일 작전 근무, 작전 전문 서류 등을 망라한 이 군 인터넷망이 있나 봐요.
네.
이 전산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부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전에 필요한 이 기술 인재들을 군 지휘부 전문 기술 역량으로 투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기술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짧게 또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중앙기술대학은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과학기술대학, 리카대학 자동화학부로 꼽을 수 있고요.
네.
뭐 우리나라 한 카이스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학교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졸업생들, 특히 이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인재를 우선 선발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요. 보통 북한에서 이런 그 간부들을 뽑을 때는 출신 성분을 꼼꼼히 따지는데
네.
출신 성분 따지지 않고 오로지 능력에 따라 선발을 했다고 하고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배치된 기술 참모들은 간부 자식이나 어떤 특수계층 사람들보다는 일반 노동자, 그러니까 농민 출신이 더 많다고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만 보고
네.
기술 참모 약 100명을 선발을 했는데
네.
이렇게 기술 참모들을 대거 배치하려고 하는 건 북한 군 당국이 이 군 현대화를 시급한 가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라 다른 때보다 힘들게 오늘 하루를 보내신 분들 많으시죠? 내일을 위해 우리 모두 으라차차 이 시간에라도 더 힘내서 마음이라도 덩실덩실 춤추는 댄싱킹들 되보시면 어떨까요? 한국의 인기 아이돌 그룹 엑소와 국민 진행자로 불리는 유명한 방송 진행자 유재석 씨가 함께 부릅니다. 댄싱킹. 네, 매주 월요일은 국제문제 전문가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하는 세계의 창 시간이죠. 오늘 월요일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 힘차게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뉴질랜드 총리 이야기를 한다고요. 네. 이 먼 나라 뉴질랜드 총리 이야기 도대체 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현재 뉴질랜드의 총리가 여성 총리죠.
네.
나이도 굉장히 젊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80년대생이거든요.
네. 아, 참 부러운 네. 생각이 들었는데.
국가 지도자치고는 네. 굉장히 젊은 쪽에 속하죠.
맞습니다.
어스인저 아덴이라고 하는 총리인데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최근에 이 어스인저 아덴 총리가 한 카페를 찾았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남편하고 찾았는데 카페가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보통 때보다 이 좌석 간의 간격이 이제 멀리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좌석이 많이 줄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보통 때보다도 사람이 이제 많이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리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들어갔는데 자리가 네.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입장이 안 되겠습니다. 거부를 당한 거예요. 거기까지도 참 재밌잖아요.
네,
보통
그러니까요.
다른 나라 같으면은 총리가 오셨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자리 좀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지금 제가 어안이 벙벙해서
네.
네, 멘트를 잊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아니 보통 때 같이 그런 자리가 뭐 촘촘한 것도 아니고 널찍널찍하게 지금 벌려놓은 상태에서 자리가 없으면 그럼 좀 하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
총리가 온다는데 근데 자리가 없으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할까 좀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그러고 돌아간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그럴 때 마침 자리가 나가지고 이제 카페 측에서 이제 종업원이 나와서
네네.
총리님이 자리 나왔으니까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와
이게 이제 보통 나라 같으면은 참 그 쉽지 않은
그렇죠.
일이죠.
그렇죠.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알려진 것이 총리가 또 와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자랑한 게 아니고
네.
그 카페에 있었던 한 그 손님이
네.
그걸 우연히 이제 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을 트위터라고 왜 우리 소통하는 거 있잖아요. 사회 소통.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총리실에서도 이제 그 세상이 알려지니까 입장을 그런 일이 있었다.
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 총리 남편이 그랬다 그래요. 미리 예약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약을 안 한 내 잘못이다.
참 겸손하시네요.
예. 이제 네. 그 총리라 하더라도 어쨌든 총리 남편이 이제 왜 남자가 이런 걸 좀 챙겼어야 되는데
네.
내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미안함 뭐 그래가지고 이제 알려지면서
네.
한 트위터 사용자가 그랬다 그래요. 이것은 가장 뉴질랜드다운 일이다. 난 뉴질랜드를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진짜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네.
소식인 것 같은데요. 정말 뭐 사랑할 만합니다.
네네, 그렇죠.
자, 근데 이 현재 뉴질랜드 총리 아까 짧게 굉장히 젊은 여성 총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인물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설명해 주시죠.
나이가 아무래도
네.
젊다 하니까
네.
사실 최연소라고 하는 이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0년생인데
네.
뉴질랜드 노동당 대표예요. 지난 2017년에
네.
9년 만에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그래서 이제 새로 총리로 이제 등극한 인물이거든요.
네.
2017년 10월부터 총리가 됐는데 당연히 이제 그 최연소 노동당 대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1956년도에 아주 또 젊은 총리가 있었던 모양인데
네.
그 이후 최연소 총리 그러니까는 뉴질랜드
네.
역대 정권의 두 번째로 젊은 이제 총리가 되는 것이죠.
거의 한 50여 년 만에 나온 반세기 만에 나온
그렇죠.
네.
그리고 여성으로서는 당연히 이제 최연소
네.
총리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노동당 대표 그러니까는 뉴질랜드의 진보 정권에 속하죠.
네.
그래서 집권 초반에 좀 이렇게 개혁적인 그런 정책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 그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연정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의 그 노동당 단일 정당으로 집권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그러니까 뉴질랜드 퍼스트라고 하는
네.
뉴질랜드 제1당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는 이름을 딱 들어보더라도 약간 그 보수 성향의 정당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잖아요.
예.
그 정당하고 이제 연정을 하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합적인 그런 정책 예를 들자면은 그 이민 정책 같은 경우에 있어서 다른 진보 정당들보다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그 강력하게 좀 통제를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뭐 뉴질랜드의 전통적인 진보 지지층으로부터는 약간 실망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거지만 네. 어쨌든 간에 뭐 연정을 하는 중이니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그 좋은 리더십을 많이 보여줬어요.
네.
지난해에 그 총기 테러 사건이 있었어요. 그 뉴질랜드가 북섬, 남섬 이렇게 섬이 두 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아래쪽에 있는 남섬에서 그 이슬람 무슬림을 향한 이렇게 집 테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희생이 굉장히 컸죠. 굉장히 인상적인 대응으로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줬다.
네.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피해자들을 찾아가는데 그 무슬림 여성들이 입는 히잡 있잖아요. 까만 천을 얼굴에 머리에 두르는 거. 그거를 하고 본인이 무슬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그거를 두르고 가서 그 특히 또 아랍어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을 전부 이렇게 포옹하면서 안아주는 그러니까 따뜻한 이런 리더십으로 전 세계에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 이 좀 그 리더로서 귀감이 됐던 그런 총리였던 것이죠.
네. 정말 위기관리 능력이 탁월한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네.
북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으니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리더라는 것은 한 나라의 집단의 지도자 를 리더라고 우리 영어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어쨌든 자 이런 위기 관리 능력이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좀 빛을 네. 발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물론 이 오세아니아 대륙의 나라들이 그 이번 코로나19 피해를 좀 덜 받은 건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오세아니아의 작은 섬나라들은 워낙 이제 작기 때문에 인구의 그 출입이 아무래도 적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을 수 있는데
네.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국하고의 어떤 소통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클 법도 한데 비교적 작았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호주 특히 근데 호주보다도 이 뉴질랜드가 더
네.
어떤 이번에 그 코로나 위기의 상황에서도 굉장히 잘 극복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누적 확진 환자가 1,500명 정도가
네.
됐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대부분이 그러니까 1,430명 이상이 완치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확진 환자들 거의 전체가 이제 완치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자도 21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관리를 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꼽힐만 한 것 같은데
네.
자, 그런데 민주주의 지수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네.
북유럽 국가들에 이어서 뉴질랜드가 4위를 몇 년째 유지하고
네.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민주주의 지수라고 하는 것이 이거를 어디서 만드는 거냐면은
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시사지가 있는데
유명하죠.
네.
네.
그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운영하는 그 연구기관이 있어요.
네.
인텔리전스 유닛이라고 하는 그 연구기관인데 여기서 이제 해마다 그 민주주의 지수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해서 순위를 매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총 60개의 항목 그러니까 얼만큼 이 주권이 권리가 국민들에게 잘 돌아가 있는지 그리고 국가가 얼만큼 투명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총 조사를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순위를 쭉 발표를 하는데 항상 1, 2, 3위 이런 그 상위권은 북유럽 국가들이 항상 차지를 하는 걸로
네.
나오거든요.
항상 거기는 뭐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히기도
그렇죠.
하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스웨덴이라든가 노르웨이 그리고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이 항상 1, 2, 3위를 해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북유럽 국가 핀란드도
네.
역시 마찬가지로 상위권에 속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세 나라 그러니까는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 이어서 뉴질랜드가 항상 4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 지난해까지 연속해서 수해 동안에 계속 그 민주주의 수치가
네.
지수가 상위권에 있는 그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총리가 카페에 가서도 똑같이 다른 사람처럼 줄 서서 기다리고
네.
자리 없으면 못 들어가고 이런 것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민주주의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뉴질랜드가 사실 오세아니아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네,
뉴질랜드가
네.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고 이런 뉴질랜드의 소개를 조금 짧게 부연 설명해 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 뉴질랜드의 위치가 네. 제가 아까 이제 오세아니아라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오세아니아가 그러니까는 그 호주 보통 우리가 대륙 그러면 이제 아시아 대륙 유라시아라고 해서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붙어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얇게 이게 아프리카하고 붙어 있고 이게 구대륙이라고 해서 크잖아요.
네, 여러분 지금 청취하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눈을 감고 위치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리고 이 한반도에서 태평양을 건너가면 신대륙이 있고 네. 그러면 신대륙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이제 큰 대륙들이 있는데 거기를 제외하고 사실은 섬인데 이제 굉장히 큰 섬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이걸 대륙 취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여기를 이제 오세아니아 대륙에 아. 이제 큰 어떤 네. 그 주 섬이 되는 것이고 그 옆으로 그러니까는 동남쪽으로 네. 조그마한 섬 아까 섬 두 개가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북섬 남섬 이렇게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 뉴질랜드가 이제 조그마한 나라인데
네.
그러니까는 이 국토 면적으로 따지면은 영국 정도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인구는 굉장히 적습니다. 인구가 뉴질랜드 전체 통틀어서 5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한 10분의 1 정도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서울 인구에 보다도 훨씬 아. 못 미치는 서울 인구의 네.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그렇군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렇게 인구가 적은 나라인데 네. 사실 1인당 국민 소득이 꽤 높은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잘 사는
어떤 걸로 먹고 사나요? 뉴질랜드는.
그러니까는 그 국토 면적이 크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국토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적잖아요. 그런 만큼 굉장히 그 널널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네. 그렇게 사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꽤 잘 살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1인당 국민소득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세계에서 몇 위 정도 되나요?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0위에 해당해요.
네, 꽤 높네요.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국토 면적이 좁은데 대신에 굉장히 자연 경관이 좋고요. 그래서 이제 관광 산업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어 있고, 이제 북섬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이제 서비스업이나 저기 공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발달해 있고
네.
남섬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자연 경관이 더 좋고 뭐 이런 특징이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특히 그 자연 경관이 좋고 이렇게 보면은 마치 이게 산이라든가 이제 이런 그 숲을 이런 것들이 원시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줘요. 지역에 따라서는. 그러다 보니까는 영화 같은 경우도
네.
그 얼마 전에 전 세계적으로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가 굉장히 많이 그 큰 그 성공을 했던 영화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네.
그 영화를 그러니까는 이게 약간 그 환상적인 그런 네. 세상 그런 이야기잖아요. 옛날 그 배경으로.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네. 그 뉴질랜드에서 찍었죠.
맞습니다. 그 최근에 아마존이라는 미국의 큰 기업에서 이 반지의 제왕 판권을 사가지고 또 새로 오리지널 버전을 만들고 있는데
네.
그것도 아마 뉴질랜드에서 찍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도 사실 네. 가보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
저도요.
근데 한번 네. 꼭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남반구에 있다 보니까
네.
이 북반구에 있는 우리 한반도하고는 계절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점점 이제 봄 지나고 여름으로 가려고 지금 하려고
네.
거기는 이제 반대로 거꾸로 이제 곧 조금 있으면 겨울이 되려고 하는 네. 이제 이런 그래서 그 만약에 여름이 돼서 더위를 피하고 싶으면 그쪽으로 가면 되고
그러니까요.
예, 추위를 피하고 싶으면 그쪽으로 가면 되고 뭐 그런 게 있죠.
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뉴질랜드 가보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지금 우리 소장님과 함께하면서 또 뉴질랜드에 대한 희망이 생겨서 얼른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네.
한번 휴가 계획을 세워볼까.
아유 좋죠.
네,
거기.
한번 마음을 네. 먹어봅니다. 다음에 혹시 또 괜찮으시면은 이런 숨어있는 세계 리더십 이야기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이 정말 그 리더십 있는 그런 지도자들 많이 있는데
네.
다른 또 그 지도자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뉴질랜드 살펴보면서 또 왠지 여행도 하는 기분이었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오늘 뉴질랜드의 젊은 여성 총리 그리고 뉴질랜드 이야기와 함께 임상훈 소장님과 세계의 창 꾸며봤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자, 굉장히 유쾌하고 좋은 대중음악 가수였는데요. 좋은 노래들도 참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이유로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 지금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대중음악인 중 한 명입니다. 신해철 씨라고 하는데요. 아, 오랜만에 저도 참 그리워지네요. 신해철의 민물장어의 꿈 듣겠습니다.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월요일에는 문화에 대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소식들 만나볼 텐데요. 양정화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늘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소식으로 찾아오셨나요?
네,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 저도 이제 그만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코로나19가 바꾼 우리의 생활상에 대해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아, 네. 지겹습니다. 네,
그만큼 코로나19가 네. 우리의 생활에 또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한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해외여행 인구가 급속하게 늘었잖아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해외여행을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 됐죠.
네.
그러면서 생겨난 유행이 바로 방구석 세계여행이라는 건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 개인 인터넷 소통망 SNS를 통해서 이런 게시물들을 좀 많이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방구석 세계여행이 도대체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방구석 세계여행은 말 그대로 방 안에서 세계여행을 떠난다는 겁니다.
네.
예, 비록 직접 여행지에 가지는 못하지만 인터넷에 올라온 여행 영상을 보면서 마치 내가 그 여행지에 있는 듯한 대리만족을 느끼는 여행 방식을 뜻하는데요. 뭐 영상을 보는 걸로 얼마나 여행 기분을 낼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꽤 만족감이 높다고 하네요.
네.
또 요즘은 방구석 세계여행을 즐기는 방법도 다양해져서 볼거리도 늘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저도 게시물들은 봤지만 직접 방구석 세계여행을 해보진 않았거든요. 그럼 우리도 만약 하고 싶다 그러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지금 이곳에 앉아서 세계여행을 떠날 수 있는 건가요?
네. 인터넷만 연결이 돼 있다면 지금 바로 네. 떠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방구석 세계여행 방식을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네.
먼저 세계 여행지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마치 현지에 있는 듯한 느낌을 전달받는 방식이 있는데요. 서울의 남산이나 미국의 뉴욕, 영국 런던 같이 각국의 유명 관광지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영상이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네.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실시간으로 비추는 유튜브 채널 어스캠 라이브의 구독자가 벌써 13만 명이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굉장하네요.
네, 뭐 특별한 네. 뭐 광경을 비춰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현재 실시간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네. 시청자를 이제 끌어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와, 아름답고 장엄한 뭔가의 광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재 평범한 거리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행을 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정말 새로운 여행법이네요.
네, 지금 네. 미국의 뉴욕은 저희랑 한 12시간 차이니까는 뭐 저녁 정도 될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저희 네. 지금 녹음 시간 기준으로 해서 네. 그러면은 밤거리 풍경을 보면서 현지의 기분을 느끼는 방식이죠.
나 지금 뉴욕에 있어.
생각만해도 너무 좋은데요. 네. 이렇게 유명 인물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뉴스가 전달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 현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행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서는 이 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이 유명 여행지의 모습을 같이 영상으로 보면서 대화 나누는 소통의 공간도 개설을 했습니다.
네.
이들은 동시에 이 텅 빈 거리를 보면서 아, 이곳에는 이 유튜브에는 코로나19가 없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나마 아쉬움을 달래지만 예전에 봤던 그곳이 아니네. 뭐 코로나19가 있었던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실시간 영상 외에도요. 고화질의 자연 경관 영상도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달 올라온 프랑스 코르시카 섬.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경관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네.
이 섬의 풍경을 찍은 영상이 현재 약 100만 조회수를 기록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당장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울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인터넷상으로 세계 여행을 즐기는 이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다면서요?
네, 이런 흐름에 요즘은 가장 빨리 대응하는 게 바로 중국의 기업들인 것 같아요. 예,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타오바오에서는요, 쇼핑용으로 운영하던 라이브 채널을 활용해서 클라우드 여행 콘텐츠를 출시했습니다. 이 여행 사이트에는요, 네, 공개 첫날에만 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몰렸다는데 대부분 중국인일 텐데 굉장하죠.
그렇죠.
네, 이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이 평소에도 방문하기 어려웠던 문화 유적지와 관광지를 집에서 편하게 구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
네, 다들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여기에 좀 사람들이 몰린 것 같은데, 비록 영상을 통해 볼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현지에 간 것보다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예, 이 단순히 그냥 여행지만 본다면 차별화가 없겠죠. 그런데 이번에 타오바오에서 진행하는 플랫폼 영상은 이 동물원 방송을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면 펭귄과 판다의 일상을 좀 더 깊게 보여준다거나, 이 박물관 여행 같은 경우는 이 전문 해설사가 문화재를 소개하거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자세한 정보들을 알려주고, 이렇게 뭔가 교육하고 배우고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고 이런 좀 더 추가적인 콘텐츠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타오바오 라이브에 가입한 관광지만 해도 뭐 산림 야생동물원, 아쿠아리움, 판다 사육기지, 국가박물관 등 천여 곳이 넘는다고 하네요. 특히 티베트에 있는 달라이라마 궁전은 첫 방송에 무려 100만 명이 들어올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숫자는 지난해 실제 궁전을 방문한 오프라인 관객 수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니까 더 많은 관객들이 더 이 티베트 궁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스페인에 갔을 때 그 가이드 없이 다니다 보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는 것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물론 감동이야 덜하겠지만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장소를 깊이 있게 둘러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최근에 새로 나오고 있는데, 숙박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던 에어비앤비라는 대규모 회사 아시죠?
네.
이런 흐름을 반영해서 이 회사에서도 집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행 상품 비슷한 상품을 내놨는데, 바로 호스트와 게스트, 그러니까 강사 역할을 하는 집주인과 신청인을 온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명상이나 공연, 요리를 함께 진행하면서 각국의 문화와 예술을 체험해보는 건데, 이 에어비앤비의 경우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최근에 매출 감소 우리 겪어서 어려움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외 유명 관광지의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관광객들이 줄어 고심이 클 것 같은데, 이곳들도 나름대로 전 세계 관광객들과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네, 해외 주요 관광청들의 경우는요, 코로나19 상황을 맞아서 공식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다양한 영상 사진을 올리면서 세계 관광객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관광청의 경우는 집에서 즐기는 슬기로운 프랑스 여행을 마련했는데요.
네.
방문자들이 이곳에서 프랑스와 관련된 명소와 문화, 음식들을 둘러볼 수 있는 거죠. 이외에도 뭐 스위스, 영국, 필리핀, 두바이, 체코 등 여행지로 유명한 나라들마다 이 코로나19로 방콕 중인 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여행 경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언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우리가 함께라는 그런 마음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북한은 평소에도 해외여행 가기 어렵잖아요.
네.
오히려 인터넷만 연결된다면 집안에서 세계 곳곳을 둘러볼 수 있으니 오히려 북한 주민들한테 더 필요한 서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번 기회에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네요. 자,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세계여행 기분을 낼 수 있는 방구석 세계여행의 대유행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제발 조만간 진짜 세계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양정아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인데요. 진짜 급한 일 있을 때, 아, 이거 진짜 급한데?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아, 이거 못 기다려요. 지체할 수 없어요. 하는 표현을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가지는 지시대명사 this를 활용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This can't wait. 급한 일이라서요. 자, 반대로 급하긴 한데 기다릴 수 있는 일일 때는 그렇게 엄청 급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럴 때는 it can wait. 그렇게까지 급한 일은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한편 급한 일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면 can이 맨 앞으로 가면 되는데요. Can this wait? 급한 일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뉴스통을 사랑해 주시는 일은 급한 일입니다. This can't wait.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5월 19일 화요일은 대부분의 지역이 흐리고 밤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0도, 청진 6도, 해산 7도, 함흥 10도, 강계 원산 11도, 평양 개성 사리원 12도, 신의주 해주 13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4도, 청진 10도, 해산 13도, 원산 14도, 함흥 15도, 강계 16도, 평양 개성 17도, 사리원 해주 18도, 신의주 19도입니다. 이어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 바다 모두 4에서 7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2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m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3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과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6.8% 오른 29.4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금값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9% 상승한 1756.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712.78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동시에 한국에선 성년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만 20세를 맞은 젊은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5월 셋째 주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성년을 맞은 젊은이에게는 축하의 뜻으로 세 가지 선물을 줍니다. 장미, 향수, 키스인데요. 다 너무 낭만적이죠? 물론 다른 선물들을 주기도 하지만 성년이 된 청년들은 사랑하는 이성으로부터 이런 선물들을 제일 받고 싶어 할 겁니다. 북한에는 우리의 성년의 날처럼 개인의 성장을 축하하는 기념일은 없지만 집단적인 측면에서 청년 정신을 강조한 기념일이 있다죠. 8월 28일 청년절이라고 하던데요. 북한의 주민 여러분들은 청년절을 어떻게 보내시나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남북한의 청년들이 언제나 더 건강하고 바르고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남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내일도 맞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요즘 한국엔 계속 비가 좀 내려서요. 사실 오늘도 조금씩 오고 있거든요. 소주 한 잔 생각나신 분들이 유난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술도 즐긴다고들 하는데요. 뭐 아이들은 우유나 주스를 마시고요. 부부끼리 오붓하게 한잔하는 그런 문화가 또 늘었다고 하네요. 네, 소주 한 잔도 소중한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이랑 적당히만 하면 나쁘지 않겠죠? 임창정의 소주 한 잔으로 오늘은 인사드립니다.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Thank you.